1절.
1절. 1절을 3절까지죠. 이쪽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들을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마음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예고편에 보셨느니라.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우리 2주간 새벽 기도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열어드리는데 설교를 제가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연습도 하고 뭐 여기저기 지금 인터뷰도 다니고 해야 되는데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집에서 기도하시거나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여기 1절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중요한 말이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마지막 종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럼 종말이 뭡니까? 종말 심판이 완료되는 시점을 종말이라고 하죠. 심판이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영원한 멸망을 들어갈 사람은 멸망을 들어가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 상태를 종말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종말의 모형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게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또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또 그런 이야기, 또 이스라엘을 택하시는 그런 이야기,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그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구원했다 그러죠. 그러면 왜 어떤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풀까요? 그럼 우리가 신약에 나오죠. 하나님이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시지 않겠다고 하시는 사람들은 그냥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꾸 불공평이다, 뭐 부당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인본주의적 발상인데 하나님이 어떤 이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살려낸다는 의미는 나머지가 모두 다 살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어떤 자들만 살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 이 구원의 현실, 역사의 이 실체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모두 다 살 자격이 있는 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자기의 기호에 맞는 어떤 자들 그리고 본인이 흡족할 만한 열심을 내놓는 자들을 살려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나머지는 존재라는 게 없었어요. 원래가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 신이시고 그 어떤 존재도 없어요. 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른 모든 존재를 부정하는 개념이에요. 신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없는 거예요. 무존재, 없음, 공. 없음이라는 것 자체가 죽음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죽어있는 흙, 더스트, 먼지, 그 아담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서 뭔가를, 존재를 만들어내요? 이걸 살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이야기냐면 그냥 원래 없는데 다 죽어야 되는 어떤 것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생성케 하여 만들어 발생케 했다라는 것 자체가 거기에 무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 다 죽어있는 이 그러니까 1번 먼지, 2번 먼지, 3번 먼지 이렇게 먼지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했을 때 어떻게 사는 자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구원의 역사인 거지
이게 다 잔자들인데 하나님이 이걸 무시하고 어떤 자들만 불공평하게 택해서 살려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걸 인본주의라고 하는데 모든 인간은 다 가치가 있다? 행복 추구권이 있다? 이런 인간이, 신이 되어버린 인간이 인간 존재에 대해서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인간은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고 행복 추구권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하지 않았을 때 모든 존재는 다 그냥 죽은 흙이에요. 움직인다고 해서 땅에 이렇게 굴러다니는 먼지와 그 움직이는 존재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행위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댕댕이를 보면서, 야, 걔도 너보단 낫겠다, 이런 그 자각을 가끔 하게 만드는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짐승보다 조금도 나을 게 없다라는 그게 바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케 해주는 거예요. 솔직히 개보다 우리가 나은 게 뭐가 있어? 생각을 한다는 거? 근데 그 생각이 다 어디로 수정이 되고 있나요? 나를 위해 살겠다는, 그게 동물적 욕구와 욕망이지 뭐예요, 그것이? 모든 생각이 다 그리로 가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인정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쾌락을 수집하여 나를 즐겁게 할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하여 산다는 게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지. 다 알 수 있는 존재들 중에 하나님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살리고, 버려진 자는 뭐 어떻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차라리 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하지 않은 자는 나지 않은 그 그냥 살아있지 않은 죽은 흙과 아무런 비교해서 차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어떤 게 산 자고 어떤 게 죽은 자인가를 구별을 하는 게 종말이란 말이에요. 심판이 완료가 되는 걸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묵시 속에서 이미 그게 구별이 됐으니까, 그래서 종말이 이미 일어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그렇게 이미 일어난 그 상태에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밖에 일을 하실 수 없는가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이제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무리가 분류가 될 때마다, 아니요, 나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되었는가라고 감격을 하셔야 되는 거지. 거기에 손을 달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요? 이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때에 벌써 이렇게 분류가 됐죠? 나머지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다른 많은 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수 있었는데, 근데 딱 8명에게만 은혜를 베푸셔서 밖에서 문을 열어서 닫아버리셨어요. 밖에서 닫아버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는 밖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못 열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완료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노아의 방주에,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예수님이 그 노아를 통해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지금 옥에 있는 영, 그러니까 지옥에 지금 있는 영인데 그때 당시에 노아의 시대 때 살았던 자들, 이게 베드로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베드로서 3장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죠. 근데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근데 만약에 그 얘기를 듣고 살인자, 강도, 그때는 그 살인자가 없었겠어요? 사기꾼, 다른 착한 사람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기질이나 성품상, 네? 그런데 하나도 안 들어오고 웬 수사기구 같은 새끼들만 다 들어왔다 그래. 쳐보세요. 문을 열었더니 전에는 들어오면 안 되는 애들인데 걔네들이 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예수님 옆에 다녔던 강도처럼 그 예수님 옆에 다닌 강도가 예수라는 방주로 들어간거거든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자로 평가받았는가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면 끝.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고 어떤 훌륭한 자가 되어서 방주가 굳이 필요 없는 사람이 돼버리면 안 돼요. 나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저리로 뛰어들어가지 않으면 난 죽는구나. 이게 도피성이 갖고 있던 메시지였잖아요. 나는 저리로 뛰어들어가지 않으면 죽는구나를 이 역사 속에서 배우는 게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갈라내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누구의 후예입니까? 셈의 후예 아니에요. 그런데 셈족 중에서 다 우상을 섬기고 뭐 아브라함도 우상을 만들어 팔던 자니까 그냥 100% 다 우상에게 넘어갔어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셈의 후예가. 근데 그 중에 제일 보잘것없는 먼지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너 고개 근원으로 만들 거야 그랬어요. 그리고는 너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끊어내라 그래요. 왜냐면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서 너를 너로부터 비롯되는 그 가족 말고는 다 죽은 흙으로 그냥 버려두실 거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끊어내라고 하신 거죠. 이 이야기가요.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오면 에베소서나 바울서신에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권속이라고 하죠. 그게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데 어떤 가족이냐면 노아의 가족처럼 은혜받은 가족이 생기죠. 그 은혜받은 가족이 예수를 머리로 하여 이제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그게 구원이다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브라함, 노아 이런 사람으로 이 종말을 모형으로 보여주다가 지금 오늘 1절에 이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 날 그 종말을 아들로 확정져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아들을 믿는 자와 아들을 믿지 않는 자로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들을 믿는 거. 방주 밖에 있는 게 아들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안 믿는 자가 어떤 자들로 설명이 되냐면 자기 스스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자. 제사와 율법을 열심히 지키 종교 행위를 열심히 했던 자, 이런 바리새인들이 방주 밖에 있는 자였어요.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였어요? 세리, 창기, 뭐 이런 범죄자들, 자타와 공인하는 죄인들. 나는 저분 믿지 않으면 어떤 방법도 없다라는 걸 아는 그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당연히 어떤 지향성과 성향을 갖게 돼요.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에게 어떤 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기질과 성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그러죠? 그게 성화론 아닙니까? 여러분이 배우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십자가 쓰기 전에 성령 먼저 보내서 죄 안 짓게 만들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성령이 오면 죄 안 짓는, 안 질 수 있다면서요. 성령이 오면 죄 안 지을 수 있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면 십자가를 무엇 굳이 세우냐고, 골고다에다가. 그거 굳이 아들을 보내서 죽이지 않아도 그냥 성령 보내서 착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능력 주어서. 그런데 성령이 오기 전에 예수가 와서 죽었다니까요. 그 말은, 그리고 뭐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수요일날 이사야서도 찾아봤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신다 그러죠. 지금도 살아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신다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능력이 있다면서요. 죄 안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서요. 근데 왜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게 아니에요. 어둠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뽑아내므로 말미암아 어둠의 실체를 분별하게 되고 그 어둠의 실체를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더러운 똥이었구나 라고 하면 자꾸 발을 빼서 씻고 싶은 게 성향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육신이 그걸 그리로 당겨지는 거예요. 내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땅의 것이 나에게 너무 매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나를 끌어당기는데 죽는 날까지 그럴 거예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땅으로부터 당김을 받는데 내 성향이 바꿔짐으로 말하면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걸 고난이라고 해요.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아니 나는 여기서 이렇게 나가고 싶은데 왜 이 육신이 저 땅으로 자꾸 끌려갈까? 그리고 재미도 있어요. 또 좋기도 해요. 그게 그때 여기서 부르짖음이 터지고 이 사람에게서 그 부르짖음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내려와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군요. 그걸 올라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 자들이 종말에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을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방주 안에 들어온 자예요. 방주 안에 들어오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가 이제 주일날 왜 우리가 사는 이 역사가 무덤인지를 내가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레위기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분명히 성경이 이 세상은 무덤이라고 하나님이 무덤에서 우리를 건져냈다고 그러는데 무덤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건 영적인 묵시 속에 완료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는 지금 역사 속에 살죠. 육신을 갖고 이 역사 자체가 내 육신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무덤이고 이 육신이 무덤. 여기에 갇혀서 새 생명이 여기에 들어와서 이 무덤 속에서 분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겨준 새 생명이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 이게 이 무덤을 뚫고 밖으로 이게 찢어가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 갇혔는데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 스올이라고 해도 굳이 성경이 그거예요. 지옥이에요. 무덤. 근데 물고기가 왜 요나를 토해내죠?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액이 분명히 요나에게도 부어졌을 텐데 요나가 그 소화액에 녹지를 않아요. 이게 하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무덤이 감당을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무덤이 사흘 만에 예수님을 토해버린 거예요. 소화 안 된다. 스올, 물고기 배가 요나를 야 이거 소화 안 되는 거 내가 괜히 먹었네 하고 토해내는 거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나를 수화해서 이 내 안에 들어있는 새 생명까지도 수화를 해서 옛사람을 화시키려고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법이 자꾸 나를 끌어가는 거죠. 끌어가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라는 새 생명이 들어와서 이 무덤을 찢어 발겨버리는 걸 인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열두 토막 나는 처절한 인생인 거예요. 레위인이 아내를 열두 토막 내는 게 그 이야기라고 했죠? 우리를 열두 토막을 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죄를 다 폭로시켜버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한다는 걸 보이는 게 사상의 마지막 장소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어줍지 않은 행복? 물론 우리가 그런 우리 이 굴지성이라고 그러죠? 땅 속으로 들어가서 어두움과 습한 걸 찾아가는 그 뿌리의 성향을 굴지성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이게 굴광성으로 바뀌어요. 뿌리가 밖으로 빛을 찾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존재가 어떻게 돼요? 역사 속에서 말라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바로 사역이에요. 성향이 바뀌면 이 무덤 속에서 그냥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그런 이들과 물과 기름처럼 둥둥 뜨게 돼요. 점점. 이야기도 통하지 않고 그러다가 혼자 날라줘요. 하나님이 쬐는 빛은요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말려 죽이는 빛이에요. 근데 영혼 속에서 만약에 이 세상에서 이 육을 그렇게 그 빛에 의해 태우지 않으면 여러분이 영혼 속에서 그 육을, 영원히 죽지 않는 육을 갖게 되는데, 그게 저주의 부활이에요. 이 육신과, 이 육신이 지향하는 것을 그대로 갖고 영원히 사는 게 지옥의 육신들인데, 그렇게 태어날 거거든요? 거기서는 영원히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지옥이어야 돼요. 너무 제가 비관적으로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참 송구스럽습니다만 진리를 말하도록 되어 있는 게 목회자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해드리고 긍정적 사고를 갖게 만들어서 오늘도 행복하게 살게 해드리고 싶지만 그건 30초짜리 행복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싶은 어마무지하게 갖고 싶던 차를 그냥 어떻게 땡끝을 내서 하루에 12시 닦으며 그 가죽 냄새에 취해서 거기서 자기도 하고 며칠 갑니까? 너무너무 살고 싶던 집에서 사랑하는 님과 함께 새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게 얼마나 그 허니문 기간이 얼마나 그 세상에 만든 것 쾌락은 잠시 여러분을 맞추시지 절대 그건 영원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그 공허라는 건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이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채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좀 안 온다고 가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예요. 그때는 즐기세요. 즐기지만 곧 시들어 떨어지는 그 쾌락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일부러 굳이 오는 것도 야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걸 훌륭히 바라볼까. 아니에요. 그게 더 큰 죄예요. 내가 무슨 대단하게 다른 사람과 달라서 그거 이긴 다음에 내 나에게 오는 쾌락은
그거 먹었을 때보다 더 크다는 거 아세요? 내가 이를 악물고 이겼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예수가 주는 행복 아니에요. 그렇다고 싸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당연히 싸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싸우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싸운다라는, 지금 내가 열심히 싸우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 자가 진단이 내려지거든, 이건 분명히 나에게 독이 되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의의가 아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하고 그러셔야 돼요. 제가 요즘 생각이 좀 바뀐 게, 저는 손에서 이렇게 책을 넣으면 불안해하고요. 그냥 안 봐도 들고 다녔어요. 팔자 중독증이요. 그냥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제 화장실에 뭐 교회나 저희 집이나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에 책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그럼 7일 걸린다고. 근데 아직 괜찮아요. 오래 앉아서 뭐든 읽어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생각이 바뀌었어요. 남들이 써놓은 어떤 것들을 계속 읽어서 여기에 넣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인사이트, 그분과의 대화, 이런 걸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늘의 어떤 것, 이런 것들을 좀 민감하게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저녁 시간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책도 절대 안 가져가고 집에. 집에 있는 책도 닫아버리고 안 봐요. 그리고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 그게 기도예요. 새벽에 와서 한 시간, 두 시간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고 자기 전까지 그냥 계속 생각하고 꿈속에서도 연결해서 생각하다가 새벽에 또 와서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그냥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이 할 종교 행위, 봉사, 뭐 일주일에 한번 설교 듣는 거 이런 걸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생각이 많으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이 뚜렷한 이 기준이 내 안에 딱 쓰게 되면 그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한두 명씩 있어요. 그래야 그게 진짜 교제예요. 엉뚱한 사람들 만나갖고 쓰자는 얘기를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런 분들 만나서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아는 그런 이들은 저런 변하지 않는 어떤 무언가가 그 안에 분명히 있구나. 그리고 그리로 나도 열심히 한번 쫓아가고 하는 거죠. 우리 내랑 사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내일 야단 맞는 사람이죠. 너도 싸우니? 이랬더니 아니요, 야단 맞아요. 내 안에 뭔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뭔가가 있으면 사람이 압도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뭐 쉽게 흔들리지 않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뭘 한다고 대단하게 뭘 그렇게 열심히 추구하지만 다 헛것입니다. 이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건, 마태복음 21장의 그 건축자들, 포도원 농부들 있죠? 건축자라는 그 단어 자체가 건축의 전문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들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그 세상의 성전을 세우는데 도사들이란 뜻이에요. 그 건축자들이 진짜 모퉁이 돌을 못 알아보더라는 게 그거의 핵심입니다. 버려요. 건축자들이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이 진짜 그 이 단단한, 그리고 이건 세계 최고의 모퉁이 돌이죠. 히브리 사람들은 모퉁이 돌을 세워야 거기서부터 건물이 시작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그거를 가는 족족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안목이 되니까요. 왜 버렸냐면 열매 달라고 갔는데, 아니 거기 그 포도원 농부에 비해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주인으로부터 세를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를 받아서 산다는 건 그거 없으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세를 받아서 살았으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게 주인으로, 주인의 은혜로부터 오는 거다라는 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해야 되는데, 열매를 안 줬다는 건, 열매가 없었기도 했지만, 열매가 없다는 건 뭐냐면, 주인이 요구하는 그 열매가 아닌, 다른 열매. 우리들이 열심히 뭘 해서, 이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건 내 거다. 그 비유가 바리새인한테 하는 이야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종교행위를 내놓고 이거 내 건데 라고 붙들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놓고 이거 내 건데 라고 한 건 예수님이 요구하는 열매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엉뚱한 열매를 내놓으라 그러니까 나는 만들어 놓은 열매가 이거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건 내 건데 엉뚱한 걸 달라고 그러니까 잊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엉뚱한 걸 달라고 하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왔는데도 갖다 버리는 거예요. 죽여서. 이 세상이 안 보여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나를 믿으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 단어, 그 어구 자체가 나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가 되세요. 아들을 본받겠다고 섣불리 나서지 마시고 아들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욕을 잊고 있는 한 우리는 불가능하고 무력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나는 성령 받아서 예수의 도움 없이도 이렇게 잘 하고 있다는 그런 가치관의 것까지도 챙기려고 하는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악마서 하나님 더 많이 산산이 부서져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과 십자가와 피만을 꼭 의지하고 붙드는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